안녕하세요. 저는 SBS 제이원 기자입니다. 경제자유살롱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부쩍 전기요금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쩍 오른 그 에너지 요금 탓이기도 하고요. 뭐 친환경, 탄소 중립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오늘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기 사용량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그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인데 2050년까지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가 네.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 주로 그게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냥 우리 집에서 이 에너지 쓰는 얘기를 잠깐 생각해 보신다면 집에서 크게는 전기 쓰시잖아요. 네. 전등을 켤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TV를 볼 때.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사용하니까 가스는 뭐죠? 화석에너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탄소중립이라는 걸 실제 추구하려면 가스라는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뭐냐? 화석에너지를 안 쓰는 대신에 그걸 전기로 바꾸자입니다.
네.
가장 전기차를 생각해 보시면은 제일 쉬운데 우리 지금 내연기관차는 이 기름을 넣잖아요.
네.
기름을 넣지 않고 그거를 전기차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만들자.
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탄소중립의 한 가지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전기화라고 합니다. 전기화가 일어나다 보면 전력 수요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는 뭐 AI도 이슈잖아요.
네.
AI나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또 전기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한 두 배 정도 될 거다. 2050년에 가면. 이렇게 예상되고 있긴 합니다.
네. 조만큼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불과
네네네.
한 25년 사이에.
예. 지금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도 전력 수요가 예전처럼 빨리 증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쓰고 있게 하고요. 집에 1등급 가전이 많은 것처럼 효율적인 가전도 많이 보급돼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데 그 대신 정책적인 면으로 탄소 중립을 추구하다 보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늘어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빠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아까 말씀주신 뭐 AI라든지 데이터
예, 그렇죠.
기반.
AI라는 그 AI라는 그 대규모로 컴퓨터가 학습을 하게 되면 거기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되고 한편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걸 추구하다 보면 그만큼 전기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그만큼 전력 소비가 동시에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은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특히 뭐 전자 철강 업계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요금이 오를까 봐 벌벌 떤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공급과 전기 요금 측면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공급을 일단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뭐 지금은 당장 내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수요가 예측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반도체 단지에 첨단 산업 단지에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미래의 수요가 예측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 설비를 확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공급은 수요가 있으면 당장 내일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 됩니다. 다만 그만큼의 이 공급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비용을 드릴 것이냐, 어떻게 충분히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는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네.
어쨌든 지방에서 전력이 생산되고 있고 수요는 수도권에
네.
집중된 문제. 근데 이런 게 더 심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지금 뭐 발전소를 수도권에 지키는 어려울 겁니다. 새로운 발전소를 지키는 굉장히 어렵다고 가정을 한다면 발전소는 당연히 최근에 태양광 같은 설비는 전남에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역에서 생산돼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양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만큼 송전망의 필요는 더 높아지고 이런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전망 이런 것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실제
맞춰서.
조사를 네. 해보면 발전소 지을 때 대부분 국민들이 수용성이 낮다라고 하잖아요.
네.
좀 우리 집 앞에는 짓지 말아라.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송전망은 더 그렇습니다. 그만큼 송전망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더 낮은 편이기도 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수요가 있고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쓰는 게 더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왜 자꾸 여쭤보냐면 2050년이 그렇게 먼 미래 같진 않아가지고 이게 2.5배 는다는 거는 굉장히 폭등하는 걸로
예,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하는 건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준비해야 될 바가 그렇고 그만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가격도 문제잖아요. 특히 작년에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이 좀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은 또 어떻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수요 공급의 원리를 살펴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뭐 그게 일반적인 원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송전망의 수요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수요 공급의 원리는 기술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미래 에너지 기술들이 좀 더 빨리 개발된다면 예를 들어서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 예를 들어서 더 효율적인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수요 증가에 맞춰서 충분히 이 공급을 확충하되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또 3분기 요금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가정용 그 요금하고 산업용 요금 비교했을 때 역전이 일어난 유일한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다른 나라보다는 산업용의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가정용 비중은 적은 나라입니다. 한 14%에서 15% 정도 사이 정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랑 좀 사람들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랑 가정용, 일본도 제조업이 강한 나라니까 일본도 산업용 비중이 아주 많고 뭐 가정용이라든지 일반용 비중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일반용과 가정용 이 부분이 비중이 큰 나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가정용이 한 14, 15% 정도 되니까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항상 전기요금이 오른다 이런 논쟁이 생기면 항상 가정용을 가지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에서도 차등으로 작년에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역전현상이 일어났는데 원래는 비용의 원칙에 따르면은 가정용이 공급비용이 더 비싸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정용이 어떤 나라든 약간 더 비싼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에 막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역전이 일어난 거죠. 산업용을 올리고 가정용은 올리는 걸 이제 당분간 좀 보류하고 이런 이 차등 인상을 작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물가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물가라는 문제가 제일 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또 공공요금 인상되면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좀 낮추려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적 배려도 있었다고 봐야죠.
앞서서 이제 에너지 기술이 실제 발달을 하면 공급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
이런 기술이 지금 한국에서 개발되는 아니면 힘주고 있는 기술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재생에너지 기술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광 패널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은
네.
태양광 패널이 같은 공간에서 더 효율적이라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싸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태양광 패널 기술에서는 앞서 있는 편이에요. 텐덤이라든지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데
네.
지금보다 효율이 2배 이상 되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텐덤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서 한 2025년 정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같은 면적 대비 효율을 2배 낼 수 있는
예,
그런
그렇죠.
기술.
더 많은 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일 거고요. 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고 SMR도 앞으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글을 쓰시거나 했던 부분이 조화 측면이었어요.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정치화된 쟁점이 되어가지고 네. 원전, 탈원전, 뭐 친환경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조화의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짚어본 대로 2050년까지 거의 2.5배에 달하는 전력 수요를 공급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이 조화가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네. 어떤 게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뭐 기후변화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극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전력을 생산할 때 내일부터 화석에너지 생산 안 해버리면은 탄소 중립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극단적인 방안이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요소를 저는 요리에 주로 자주 비유하는데요. 요리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요리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요리를 했다면 비교적 건강한 식단이기를 원하고 아니면 맛도 좋아야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의 전력 믹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면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국제사회 에너지 시장이 최근에 많이 이게 흔들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고요. 그 와중에 비용도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모든 걸 다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부담도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면 여러 가지 요리 재료, 그게 에너지 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리 재료들을 잘 버무려서 국민들이 원하는 요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화인 거죠. 여러 가지 재료를 잘 섞어서 그런 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중요한데 한 가지 재료로만 요리해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아마 집에서도 요리해 보시면은 누가 재료 하나만 딱 주고 이걸 가지고 잘 요리해와라 하면은 굉장히 이게 긴장되실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화석 연료 관련해서요.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화석 연료 투자액이 이제 청정 에너지 투자와 역전됐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 투자액이 청정 에너지 투자를 넘어선 게 2016년부터이고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걸 봤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 비중,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소비되고 생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화석 연료의 트렌드는 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뭐 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원전이 다시 이 재인식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뚜껑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직도 화석연료에 벗어나기는 먼 길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공급됐냐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뭐 세계 전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는 화석에너지를 아직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20%만 친환경 에너지나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80%고 전력 부분은 조금 더 빠른 추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아직도 화석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말한 화석 에너지는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원으로서의 그런 통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모든 에너지원을 다 통틀어서 공급된 에너지원을 다 통틀어서는 80%를 차지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걸 전기를 만드는 걸로만 본다면 한 6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액수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사용한 에너지 비중은 화석 연료가 높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군요.
아무래도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많이 이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격차가 있어요.
네.
선진국들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라든지 뭐 최근에는 원전 투자도 좀 생기고 있고요.
네.
이런 트렌드라면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 큰 규모의 개도국에서 석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한계는 아직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80% 가까이 될까요? 그 화석에너지.
예, 우리나라도 굉장히 두 개랑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총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도 한 80%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 부분도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60대 40이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 때 60% 정도는 화석 에너지로 만들고 40% 정도는 무탄소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무탄소 에너지라고 지칭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재생 에너지는 네. 자연에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풍력, 바람의 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물을 이용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할 가능성이 없죠.
네.
이런 에너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력도 이 온실가스를 연료를 연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요. 아니면은 연소를 하는 것들 중에서도 뭐 바이오 에너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그린 수소 이런 것들이 무탄소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생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예,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 재생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원만을 통칭하는 거라면
네.
재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은 무탄소 에너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력 에너지 같은 네. 게 들어가는 들어가고 안 가고의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무탄소 에너지원에 원전은 포함되지만 원전은 재생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원전으로 그럼 좀 여쭤볼게요. 원전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이 기사가 가장 헷갈리더라고요. 이 쟁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네. 굉장히 이제 원전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네. 유용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원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우리만큼 활발하진 않은 것 같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세계적으로 원전을 다시 활용하는 추세가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과거보다 작년에 에너지 위기를 겪고 나서 원전에 대한 저는 재인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재인식.
원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재인식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이유는 사실 이 재생에너지 중에 변동성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뭐 인터미턴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 원할 때 전기를 얻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햇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바람이 있어야지 풍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에너지원들로 어떤 나라 또는 뭐 어떤 지역의 에너지원을 100%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냐 이게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공백을 뭘로 메워줘야 되냐면은 무변동성 청정 에너지원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또는 우리가 원할 때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네. 그냥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나오는 것. 뭐 연료를 사용하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네.
발전기를 가동을 하면 전기가 나오는 것. 이런 이 청정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청정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는 게 재생 에너지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 국가를 보시면 북유럽 국가에서는 수력 자원이 한 50% 정도를 무변동성 자원으로 기능을 해요.
네.
물은 특별히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흐르고 있거든요.
그쵸.
그럼 북유럽에는 피오르드 지형에서 항상 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서 그 나라가 원하는 전기 한 50%를 생산해 줍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이렇게 생산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를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니까 재생에너지 100%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런 수력 자원이 있냐? 없죠. 그 다음에 또 무변동성 자원으로서 또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린 수소라든지
네.
뭐 CCS를 포함한 가스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비싸죠. 그러면 그 사이를 아까 말씀드린 수력이 하는 역할, 북유럽에서 수력이 하는 역할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냐? 이러면은 남는 게 없어요.
네.
원자력밖에 없는 거죠.
네.
비교적 저렴하고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인 거죠. 한편으로 또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관심도가 약간 다른 건 유럽은 아무래도 이 상대적으로 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생산하지 않더라도 서로 이렇게 받아쓸 수 있는
국가들끼리
예, 국가들끼리 네. 서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게 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좁은 국토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원전이고 상대적으로 또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전이 생산 단가가 싼 편이에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 안 쓰는 것보다는 잘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형 모듈 원전 이런 이야기 개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모듈화에서 지금의 원전이 한 1.5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네.
1.5기가와트 정도 되는 큰 원전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한 300메가와트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어지는데요. 모듈화에서 원전 안에 웬만한 주기기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모듈화에서 이 블록처럼 뭐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한번 이게 잘 개발돼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계속 블록처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제품인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소형 모듈 원전이 그런 이 우려를 좀 개선한,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들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형 모듈 원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아마 기사를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예.
원전 쪽에, 소형 모듈 원전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스타트업이,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기술 개발이 느린데 여기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앞으로 그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더 뒤처지는 거죠.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뒤처지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네, 결국에는 아리백은 세계적인 추세고 원전님 우리에게 꼭 필요하더라도 완전한 재생에너지로 가는 흐름에서는 원전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리백이냐 CF 이냐, 사실 이렇게 논쟁이 다시 되고 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알리백은 알리백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국제사회에서 좀 여러 잘 인식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죠. 한편으로는 민간 이니셔티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민간 이니셔티브니까 무시해도 돼.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입장도 있어요. 그렇게 보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고
네.
그만큼 유명해지면은 이 서로 피어 프레셔가 되잖아요.
네.
이미 이 알리백의 사회에서 정확하게 있는 일입니다. 공급망에 있는 기업에게 알리백을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백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 실질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 여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너지원을 특정한다는 건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불리한 여건이 있는 면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만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나름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네.
우리한테 필요한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그게 국제사회에서 또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또 하나의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목적에 충실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결국 둘 다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고 앞으로 탄소 중립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가는 경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이 산에도 죄송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실제 올라가는 우리가 경로에 있다면 어떤 길이든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CFE의 장점이 그쪽에 하나 있는 거는 뭐냐면 원전으로 자꾸 집중이 되지만 CFE의 장점은 기술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네.
탄소 중립이라는 기술이 재생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이 에너지 기술들을 좀 더 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근에 외국과도 이 CFE 또는 IEA 아까 말씀드린
네.
IEA 세계 에너지 기구와도 이 서로 이 원전이라든지 이 CFE에 대해서 서로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국제 협력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또 인식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 모두 경제성이 높은 전원이어서 둘 사이를 메워줄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었죠.
사실 경직성이 높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 소비자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끄라면 끄고 키라면 킬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원할 때 공급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전기가 너무 많을 때 이게 이 중단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이 것들이 가능하냐 이렇게 출력 조절이 왔다 갔다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둘 다 약점이 있는 거죠.
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경직성이 있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도 출력을 올리거나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이에 그 공간들이 서로 간에 이 공백이 있는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 시간들에 원할 때 전력을 유연하게 공급할 수 줄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그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료를 연소하는 것들이 해온 거예요. 우리가 연료를 연소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보일러를 키면 돌아가고 뭐 꺼면 이 꺼지고 이런 느낌을 가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운영되던 것들이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 기존의 화력발전소들이 석탄이나 LNG를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했다면 그 화력발전소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석탄 같은 기존의 화력발전은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시는 거예요?
사실 석탄발전, 이 석탄과 LNG 발전이 대표적인 화력발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대표적인 화력발전이라면 석탄이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LNG 발전인데 석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에 있을 겁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이미 많이 이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LNG 발전은 지금은 석탄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중간자의 역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줄여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연료, 무탄소 연료가 필요한 아마 시대가 될 거예요. 무탄소 연료로 가장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소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죠.
네.
이런 무탄소 연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또 앞으로 연구하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도 그 부분이에요.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수소와 암모니아가 그 이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랄까요? 비중? 이게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네.
뭐 태양광 에너지 이런 건 좀 많이 보기도 보고 듣기도
네.
들었는데 수소 에너지는 어느 정도로 와 있는지 잘 그 와닿지 않아서
뭐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도 사실 어떤 수소냐가 중요한 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린 수소냐 아니냐 이런 이게 수소는 뭘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수소를 화석 에너지로 만들면 어차피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린 수소의 생태계가 얼마나 와 있나 아니면은 암모니아도 그린 암모니아 생태계가 얼마나 와 있나가 관건일 텐데 아직은
네.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준비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시범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 발전소에서 수소를 일부를 넣어서 그게 연소가 가능한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계속 실험될 겁니다.
네.
계속 실험되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면 계속 이 실제 이제 상업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린 수소를 딱 구분짓는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린 수소를 구분짓는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논의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이제 이 수소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인증센터를 통해서 이 수소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하는 시스템이 이게 도입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체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군요. 미국의 IRA 여기서도 그래서 청정수소에 대해서 대폭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예, 수소는 사실 미국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긴 해요.
왜 그런가요?
그만큼 생태계가 이제 구축되어 있는 거죠.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IRA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보조라도 줘서 생태계를 더, 보조를 준다는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청정수소 산업 일단은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이고,
예.
그 시간을 당기겠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냥 시장에다가 맡겨둔다면, 좀 더 뒤에 청성소의 생태계가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중요한 만큼 IRA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생태계를 더 당기겠다. 그러면 생태계를 당긴다는 게 그냥 뭐 탄소중립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그 산업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의미가 경제적으로는 더 중요하죠. 미국이 그쪽 분야를 선도하게 된다면 같이 경쟁하는 나라들은 그만큼 시장을 잃는 셈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재생에너지의 여건이 우리가 아까 뭐 기존의 수력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수소는 사실 또 이 많은 분들이 발전 부분에서 연소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경우가 많은데요. 산업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더구나 이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탄소중립으로 옮겨갈 때는 원료로서의 수소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산업용의 산업 부분에서는 열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전기로 얻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열기 사용할 때도 고온으로 하면은 전기를 네. 아주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산업용에서도 초고온열을 얻기 위해서는 전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국가다 보니까 산업용에서의 수소 수요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용 수소 수요의 생태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정책이 정말 격변기잖아요. 작년에 이제 에너지 위기도 공통적으로 있었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좀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지만 변화의 시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잘 안정되지 않은 느낌, 좀 불안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시장 지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시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 그냥 맡겨둔다고 해서 당연히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의 요소들을 시장에서 갖춰주는 시장의 룰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의 룰이 근데 시장의 룰을 제가 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과거의 룰로는 지금 미래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과거에 있던 시장의 룰이라든지 시장 시스템 가지고는 에너지 부분이 미래를 대비하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다면 저는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저는 시장 지향적 에너지 정책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곤 하는데요.
네.
좀 더 시장 지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시장이나 에너지 요금이 뭐 아까 말씀드린 전기 요금과 같은 것이 좀 더 시장에 기반을 둔 비용에 기반을 둔 요금으로 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전력 시장 등의 시장 구조도 좀 바꿔가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시장 지향성을 강화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 비싸게 생산되면 비싸게 요금을 내고 이 말씀이실까요?
네. 네, 그게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에너지 위기 작년에 아니면 기자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작년에 우리가 세계가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데
네.
집에서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에너지 위기를 몸으로 느끼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시장 지향성이 없는 거죠. 시장에서 이 신호를 주지 못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세계 시장이 에너지가 다 위기인데 한국만은 무슨 섬처럼 위기를 못 느끼고 시장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시장 지향성이 있냐? 전혀 없는 거죠. 시장에 좀 더 노출이 되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독일 이런 데서는 진짜 오븐 굽는 시간에 제한을 느낄 정도로 네네네. 작년에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우리는 네. 너무 그에 반해서 잔잔히 지나간 거군요.
네. 뭐 어떤 나라도 뭐 소비자들이 100% 부담하세요. 아니면 시장에 모든 걸 맡겨가지고 한번 고통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네. 당연히 소비자들의 부담을 신경 씁니다만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소비자들의 부담을 신경 써서 정책을 시행한 것도 당연히 한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소비자들이 시장에 대한 체감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전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우리나라가 이런 체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장 지향이라든지 시장 노출에 두려워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뭐 최근에 남미에서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 오히려 뭐 폭동스러운 상황도 일어나고 네네. 강제로 뭐 지하철을 일부러 돈을 안 내고 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에너지는 세금이 아닙니다. 요금이거든요. 사용한 만큼 내는 겁니다. 그 비용에 맞춰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에너지 대격변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던 에너지 산업구조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